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 4절에서 16절입니다. 교회와 가족 일곱 번째 훈계를 지키시는 예수입니다. 짧으니까요. 같이 한번 우리 내려가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부의 밑에 보시면은 말씀의 순서가 꼭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방향으로 말씀을 이렇게 챙겨갑니다.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집안 식구는 우리가 어떻게 훈계라는 거 별로 아침부터 뭐 야단친다 또는 타이른다 권면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세 가지입니다. 훈계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에는 그 받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훈계에는 종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훈계의 목표는요, 격려입니다. 타이르는 것의 목표는 격려입니다.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을 버려야 될 생각은요, 내가 훈계함으로 인해 가지고 훈계로 직접 사람을 바꾸겠다는 생각은요,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훈계할 때 우리가 흔히 당근과 채찍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교육학자들이 그저 사과 7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 다른 거 뭐 3개,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춥니다. 물론 훈계에 당근과 채찍이 사용될 수 있겠지만, 당근과 채찍으로 했다고 해서 내가 훈계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러면은 훈계에 대상되는 대상이 당나귀 같은 그런 동물과 무슨 차이가 난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물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굳은 땅을 호미로 파고 거름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도요, 호미와 거름을 옥토와 씨앗으로 여긴다면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행동과 마음의 변화는요, 내가 조작하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몫입니다. 자식이라도 남편이라도 가족이라도 더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뒤집어 보면은 자식만 마음대로 안 됩니까? 종업원은요. 그러면은 다 사람인데 왜 자식만 특별히 그렇게 다른 취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안 된다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훈계는 왜 하는가? 훈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훈계는 상대가 스스로 변화를 하도록 격려하고 북돋우는 마중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보시면요, 나이가 많은 일을 나무라지 말고 계속 나오는 말이 권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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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면하십시오 나옵니다. 권면이란 말이 영어로 가시면요, encourage입니다. 용기를 주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권사라는 직분이 딴 게 아니고, 권사라는 직분은 교회에 있는 직분 중에서, 한국교회 직분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저는 권사라고 생각합니다. 딴 나라에는 없어요. 그게 용기를 주는, 격려하는 힘을 주는 그 오피스입니다. 우리의 권사님들이 그렇게 될 때야. 그게 권사님이지. 반찬이 이랬느니 우리가 잘할 때는 뭐 이러면서 하는 게 그게 권사님 아니라는 말씀이 옳시다. 그래서 우리는 권면을 했을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교훈을 주었을 때에 나의 권면으로 나의 교훈으로 초점이 어디 가는가 하면은 상대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게 초점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 몫이고요. 나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건 내 몫은 상대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느냐 아니면은 비통하게 되고 울분내고 좌절하느냐.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로 많이 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상대에게 용기를 주지 않으면은 내가 권면자 입장에서는 나는 모자란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몇 번 말씀드린 적 있겠지만은 제가 20대 초반 처음 목회의 길로 들 때에 팔순이 다 된 저를 키워주셨던 목사님께서 물었습니다. 흐르는 수로를 줄지어 오리떼가 지나가는데 내가 짝대기로 치면은 오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놀래서 뒤로 도망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뒤로만 가겠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짝대기를 앞에서 본 오리는 위험을 느껴서 뒤로 가겠지만 짝대기가 자기 뒤에서 내려진 오리는 밀려가는 힘에 있어라도 영문도 모르고 앞으로 튀어나가겠다. 그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목회는 더더군다나 그런 것인데 너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갈 수 있는 점까지 기다리는 거다. 인내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저 말 해줘야지 해서 요 말 해주려고만 하는데 그거는 필요 조건은 되더라도 충분 조건 아닙니다. 상대가 주었을 때에 그것을 받아서 앞으로 갈 수 있는지 관심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생애와 영혼과 생활과 모든 상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 주며 이 격려와 용기를 주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은 그것을 성령께서 어떻게 살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지 그게 상대와 나를 만들어 가신 성령님을 예우하시는 분이고 또 이렇게 하는 집안에는 집안의 기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회가 없으면요. 없으면 없는 겁니다. 내 몫이 아닙니다. 나도 그만큼 느끼는데 성령님은 더 안 보시지 않겠습니까? 괜히 어줍자는 것으로 우리가 되지도 않은 것으로 흐트리는 일 없이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 역할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거기에 앞서는 건 아니옵시다. 두 번째, 훈계의 배경은 가족입니다. 말씀에도 보시면요. 여기에 디모데는 영판 모르는 사람들에 가가지고 지금 남남에 가서 목회하고 있어요. 다 남남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이는 아버지로,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보다 연소자를 훈계할 때에는요. 여기에 형님처럼 대하라, 아우처럼 대하라 하지 않습니다.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형제라는 말은 동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에서 형제여라는 말이 우리는 호칭으로 부르지를 못합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만 했지요.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형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형님 아우 따지는 것보다 사실은 성숙한 공동체가 돼갈수록 형제가 좀 더 낫습니다. 이 말은 네가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대해서 훈계하는 거 나이도 어린 것이 아우로 하는 거 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존중해서 올려주면서 해줘라. 이 말씀입니다. 나이가 어린 여자를 대우할 때라도요. 자매는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라. 어린 여자의 약점을 빌미 삼아서 불순하게 성적이나 다른 어떤 동기를 섞어서 상대를 지배하려는 유혹은 없는지 살펴라. 평생 독신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절절한 자기 고백입니다. 훈계의 배경이 바울의 초점은요. 훈계를 할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이 받아주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입장을 가족으로 대우를 하라. 그것입니다. 입장이 되면은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태도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베트남의 축구사를 바꾼 박항서 감독님의 리더십 스타일을 현지인들이 저는 잘 모르지만은 파파 리더십이라고 부르면서 열광을 합니다. 오죽했으면은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 한 가지로 바카스 드링크가 대박이 났다고 그럽니다. 참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감독과 선수라는 상업적이고 계약적이고 상하적인 그런 관계로 시작이 되었지만은 파파가 자식을 챙기듯이 나를 식구로 대해준다는 믿음이 갈 때에 시시콜콜 따질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평생 이분의 좌우명이 부인과 더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5장 17절 그 말씀을 표대로 수직기급의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도 다 뛰기 전에 저 사람 혼자서 뒤에서 기도하고 자기가 선수 생활할 때에 거기에서 동료랑 같이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 삶에 있어서 그 고난과 어려움과 무명의 세월을 거쳐갈 때에 거기에서 겸손의 마음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훈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훈계를 받고 말고를 결정하는 자세와 태도를 규정합니다. 가족은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대가 없이 무조건 베푸는 희생을 가능케 합니다. 손해와 희생을 본 것만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런 그 결론은요. 복음적 훈계의 그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하나님의 집안이 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처럼 하지만은 나도 본전 생각이 나고요. 나도 속상한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훈계를 이렇게 탁 했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훈계랄까 야단친다 나무란다 라고 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그 설정이 분위기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법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고소인처럼 같이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잘못을 법리하는 검사가 너는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막 따집니다. 그리고 나면 혐의를 부정하는 변호사. 변호사가 돈을 못 사면 국선 변호사 없으면 자기가 하겠다고 라고 해서 자기를 변호해주는 대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죄와 유죄의 판결을 정하는 판사, 배심원단이 나중에 형량을 결정합니다. 유죄가 되었으면요. 그게 우리의 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해서 너 이거 잘못했다, 너 이거 고쳐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법정으로 가니까 우린 거기에 대해서 맨 먼저 우리가 가는 거는 나는 무죄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움직이고요. 그 잘못은 난 아니야. 억울하다. 두 번째, 혹시 그 잘못이 된다 하더라도 네가 말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는 쪽으로 움직이게 돼서 형량을 가능한 한 낮추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십자가는요. 이 설정을 완전히 바꿉니다. 반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요. 판결과 형량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십자가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요. 나는 이미 유죄다. 죄 없는 사람이 죽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는 죄를 지었는데 어느 정도 죄 지었는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서 죽어야 마땅한 자인데 근데 그분이 쓸데없이 시간이 남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유죄고 시작이요. 내가 사형 받아야 될 사람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훈계를 받는 입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있는 것은 그분이 내 대신해서 다 감당해서 죽고 난 다음에 고통은 그분이 다 감당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걱정하지 말고 너를 한번 고쳐봐라. 그 힘을 내가 주겠다. 그 약속으로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거 하라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 없이 성령 없고 성령 없이 교회가 없습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여러분, 저 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대해서 한번 만나자.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참 잘못한 게 많더라고요. 한 두 시간을 페이지를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렇게 쭉 나올 때에 글을 봤는데요. 갈 때에 봤는데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전 같으면은 억울하다. 그거는 꼭 이런 건 아니고 변명이 나오고 그럴 건데 가기 전에 주님 저분이 저에게 대해서 많은 것이 계신 것 같은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같이 가고 나니까 뭐라고 말한다 하더라도요. 나는 이미 유죄입니다. 어떤 은혜로 기회를 주셔서 제가 목사로 지금 하고 있지. 그리고 하나하나 찝어주시는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같이 받으니까 그분이 지적해 주시고 하시는 거가 나에게 아프지가 않아요. 죽을 만치 아프진 않아요. 보면서 맞네요. 인정이 되고 수긍이 되고 나도 당사자지만 그걸 가지고 고민하시고 해주신 분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분이 저보고 이렇게 잘해보자고 하시는 그 마음을 알겠고 같이 십자가를 대해서 같이 바라보면서 그분과 제가 서로 간에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랬었네요.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있을 자리에 십자가 있을 자리에 그분이 계시면서 예수를 통해서 바라볼 때에 신기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몇 시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참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평생에 고맙고 감사하고 그것이 인격으로 수양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아닌 것을 보여주리라. 그게 아닙니다. 암만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당신은 억울한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요. 크게 확대해서 한다 하더라도 내를 다 몰라서 그렇지 알대로 하면 나는 십자가에 몇 번이나 못을 박아도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런 나에게 대해서 이 정도만 말해주고 해주는 게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하지. 십자가는요. 훈계를 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의 집안으로 뭉치게 합니다. 이게 예수 밖에서는 불가능한데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길 외에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내 심장에 받아들일 때 법정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바뀌고 십자가의 자리에 같이 바뀔 때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격려를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대해서 권면하는 자 권사가 됩시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발람에게 당나귀라도 써서 이런저런 해줄 때에 그것을 밀어내고 원수 갚지 맙시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했든지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잘 받으면 되는 것이 옳시다. 내가 잘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그분에게 내 주변의 사람에게 복음의 십자가에 부활의 자리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훈계를 지키시는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격려하며 격려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믿음의 공동체로 예수의 지체로 하나님의 집안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210장 통일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